2006년 무려 13년 전 제 나이 약관 50 몇 세 때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이래 오늘까지 14~15년 동안 순적하게 어려움도 물론 많았지만은 그래도 주의 은혜로 오늘까지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서울교회 앞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3시가 말라위에 오전 9시입니다. 7시간 먼저 가게 되는데 그 8시는 저희 교도소의 주일 대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수자들 300여 명으로 모여져 있는 그 예배당에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할 때 그 시간에 오후 3시에 말라위 기도팀들이 한 분 한 분 그 특정한 장소로 모여서 말라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그들 앞에 메시지를 전하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기도회가 계속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라기는 다시 시작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선교에 있어서 모든 크리스천은 고작 두 가지 부류밖에 없다. 하나는 보내는 선교사고 하나는 가는 선교사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저렇게 붙었던 간에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 때문에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과연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선교를 가장 중요한 우리의 크리스천 삶에 위치해야 되는가? 가장 쉽고 확실한 대답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분의 유언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 일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되는가? 무거운 의무 이행으로 이 선교가 이루어져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주인공 요나는 분명히 선교사로 하나님께로부터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경우를 잘 보면은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억지로 간 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심해서 아예 선교하라고 하는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해버렸습니다. 동쪽으로 약 한 500, 6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니느웨에 가서 그 땅이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외쳐야 되는데 그는 정반대로 한 3, 4천 킬로 떨어진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갔던, 뭐 억지로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면으로 그것을 거부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이 났죠. 그 바다로 던져짐을 당하고 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그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 기도하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살아나서 다시금 재차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게 됐고, 그렇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는 억지로, 정말 억지로 안 했다가는 더 큰일 날 것 같아서 그저 어떻게 힘있게 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라 가로지르면 사흘이 걸린다는 길인데 한 하루 정도 다니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뭐 이런 별로 크게 얘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들이 회개를 하니까 오늘 우리 본문 처음에 나오는 것 같이 요나가 엄청나게 싫어하고 몹시 화를 내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아예 나는 죽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즉 이 요나는 그 선교하라는 그 명령을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겨우 억지로 그렇게 했던 이상하고 실상 실패한 선교사였습니다. 우리 역시 선교를 명령받았는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하지 않던지 내지는 관심이 없던지 내지는 그저 억지로 모양만 그렇게 내어서는 요나와 같이 잘못한 그런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선교에 대해서 정말 정열적으로 이 일에 임해야 되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내가 이 니느웨 성의 이 큰 성읍에 12만여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과 많은 육축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런 하나님의 멸망길에 떨어져 있는 죄인들에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그 열정은 성경 도처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그분의 통탄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에게 호소를 하시는 그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성경 도처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의 효도를 하는 우리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을 한번 다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꺼려 했는가? 그것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 것을 몰랐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그런 과오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자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지 니느웨 같은 데 사는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기가 속단을 해버렸습니다. 이 요나서 다음 다음에 미가서 다음에 나오는 나훔에 보면은 3장 1절에 이 니느웨를 가르쳐서 피의 도성이라, 피의 도성, city of blood. 도대체 그 도시가 얼마나 잔혹한 만행들이 자행되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생겼기에 그 도성에 별명이 붙기를 피의 도성이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혔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철천지 원수고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요나로서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었고 그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멸망받아야 될 것으로 아예 속단을 하고 끊어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요나가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 자신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해서 그는 하나님의 엄한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함을 받고 그렇게 다시금 두 번째 기회까지 얻게 된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요나 선교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예수님께서도 요나를 수차례 언급도 하셨던 그런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4장 마지막에 이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고 그냥 질문을 해놓고 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요나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과연 요나가 변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요나는 아마 깊은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누가 요나서를 썼을 것이며 그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 이 요나서를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은혜를 몰랐기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역시 그런 오류를 범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 그것을 알고 우리가 통탄한 가운데 저리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은혜의 정의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실패한 선교사 요나의 하나의 과오 중에 하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이해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는 12만 명이나 넘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의 멸망과 자기 자신의 자존심 그거 두 개를 놓고 볼 때 자기의 자존심이 오히려 더 그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는 앞으로 40일이 지나면은 이 땅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40일이 되었을 때 하늘은 깨끗하고 어느 면으로 봐도 어떤 멸망의 징조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조롱하고 야유를 보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평판, 그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심지어 고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뭐 선교사로 갔다는데 뭐 말을 했는데 그게 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신명기 18장 같은 데 보면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 선교사다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는 대단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보면은 그들의 12만여 명이나 되는 그 인간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되어도 자기의 자존심이 망가지는 것을 오히려 더 괴념했던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가치관이 아주 뒤틀린 그런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드리기 죄송하고 내 자신에게도 늘 저를 채찍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지옥길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고 있는, 죽을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광신자로, 재미없는 사람으로, 분위기 깨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일까봐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심지어 내가 놓은 자녀들에게까지도 어떤 때는 그 자녀가 나한테 막 받아치면서 좀 그 얘기하지 좀 말라고 이렇게 화를 낼까봐,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 아이가 영원한 형벌의 길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아이에게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원한 멸망과 나의 평판에 금이 가는 것, 두 가지 중에서 항상 우리가 쉽게 빠지는 유혹은 내 평판, 내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것을 요나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뒤틀린 동기와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참 납득할 수 없는 요나의 그 이상한, 정말 어쩜 사람이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이상한 일을 하나 연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 성읍의 동쪽에 앉아서 언제나 하늘에서 불이 좀 떨어지나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를 쳐다보고 있을 때 햇볕은 쬐일 거니까 뭐 이렇게 텐트를 하나 쳤는데 그 홀겹 텐트로는 그 뜨거운 사막의 열사를 이길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방농쿨을 예비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요나가 즐거워서 아주 기뻐하고 이제 살맛 난다 하면서 그것을 즐기기를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방농쿨을 다 갉아먹게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그게 없어지니까, 아예 처음에 없었을 때는 그냥 그런대로 참았지만 있었다가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요나가 두 번째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으니까 아예 날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본문에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하니까 요나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하면서 못되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덤벼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가치관의 뒤틀림을 고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사와 요나의 관심사가 정말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에 요나야 너는 한갓 보잘것없는 이것에 집착을 하는구나. 11절에 그러나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에 마음이 쓰인다. 아주 유치하고 이기적인 요나의 가치관을 폭로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는 식물 한 포기에 그렇게 매달려 있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살아있는 인간, 나의 형상으로 내가 창조한 인간들에게 마음이 쏠리지 않을 수가 없구나. 요나야 넌 고작 한 그루에 그 박농쿨에 얽매여서 이렇게 애타하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과 그 많은 육축의 마음을 쓰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야, 너는 기여를 한 것도 하나도 없는, 즉 네가 심지도 않고 물지지도 않고 그랬던 거기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직접 창조하였고 보살피고 지금까지 인도했으며 또 앞으로도 나의 나라에 데리고 갈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저버릴 수가 없구나. 그런 대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하룻밤에 생겼다가 그 다음날 없어질 것에 그걸 그렇게 아끼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 얘기할 때 요나는 어쩜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한번 대조를 해보십시오. 하룻밤에 났다가 다음날 없어져 버릴 것, 거기에 그렇게 아끼고 그걸 그렇게 집착을 하는구나. 그럼 나는 12만여 명이 되는 인간들, 그들을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나는 그들을 알고 있다. 이 땅에서도 하루만이 아닌 이 땅에서도 그들은 60년, 70년, 80년을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아끼고 도우며 사는 그들에게 내가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요나야, 너는 옳은 것도 모르고 그른 것도 모르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식물에 불과한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능력이 있는 인간. 그러나 아직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구분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구나.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근하시면서 좀 생각을 해봐라 이 사람아. 네가 지금 거기에 목을 내놓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혹시 마음 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단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도 우리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놓고 보면은 지옥길에 빠지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십억이 있는데 우리는 고작 조그마한 거 하나에 그냥 온통 모든 정성을 쏟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역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그것을 요나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오케이, 11절에 이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면서 아낀다, 긍휼히 여긴다,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 시편 72편 13절에 보면 저는, 즉 여호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낀다, 불쌍히 여긴다 그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의 쿠스라는 단어입니다. 쿠스. 그런데 그 어원을 보니까 저도 대단히 놀랐는데, 뭐 그렇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훔이라는 것이 있어요. 쿠스, 훔. 이 S와 종성의 M의 차이지 똑같습니다. 쿠스, 훔. 그런데 그것은 진한 갈색, 아주 진한 갈색, 심지어 검은색을 얘기하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다 진한 갈색 내지는 까만, 까만데 그들을 아낀다,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하고 그 까만 색깔하고 어원이 같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서 이게 왜 같은가. 아무리 이리저리 뒤져도 아직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좀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뭐 이게 신학적으로 잘못된 일인지는 뭐 해석인지 몰라도 그래서 저로서는 그것이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 중에 1차적인 아끼는 사람이 이 짙은 갈색의 새카만 이들이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저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날 때 저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목사님께도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울교회에서 파송해 줄게. 그래 가서 그들을 섬기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짓다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서 하루는 참 추태를 벌였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는데 그것을 그 아들 셋 중에 하나인 함이 보고 불경한 제5계명을 어겨 그것을 나가서 자기 형제인 샘과 야벳에게 그를 이렇게 아버지를 조롱했습니다. 그때 샘과 야벳은 옷을 들고 빗걸음짐을 쳐서 아버지의 나신을 보지 않고 아버지를 덮었습니다. 노아는 이튿날 술이 깨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이상하게 함이 그런 불경의 죄를 범했는데 그는 함의 네 아들 중에 하나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면서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라. 그리고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즉 그 밑에 거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언도를 내립니다. 우리는 그걸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서 얻게 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의 조상이 바로 그 가나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통혼하거나 교류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경계로서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 그로부터 훨씬 전에 있었던 노아의 사건에서 그의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던 그 저주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일곱 족속, 길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한 사람도 새카만 사람들은 없어요. 전부 다 팔레스타인에 지금도 살고 있는 기껏해야 고동색 정도의 엷은 고동색의 그 중동 사람들입니다. 어느 면을 보아도 흑인들이 종의 종에 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진 대상이 아닙니다. 어디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난 몇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둔갑을 하고 국회가 돼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시커먼 그 흑인들은 노예로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17세기, 16세기, 17세기 그럴 때 신대륙이 발견되었을 때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 또 강인한 체력을 가진 인력들이 필요할 때 이 구조를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노예의 매매가 시작되고 엄청난 수탈이 정말 피비린내 나는 인류가 해서는 안 될 히틀러의 600만은 가소로운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가 그 순박하게 살고 있는 흑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서구 문명의 발전의 그 뒤에는 흑인들의 등에 새겨진 채찍 자국이 있다 하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런 프로젝터며 모든 문명의 기기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서구 문명의 단맛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는 그 서구 문명의 발달에 밑에 있는 그 흑인들의 신음과 그 눈물과 그들의 등에 새겨진 채찍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걸 뭐 우리가 뭐 가서 그들을 붙잡아서 노예시켰냐? 그렇게 하면 이것은 경우가 없는 거예요. 단물은 우리가 먹고 쓴물은 뱉어버리는 그거는 있을 수 없네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우리 선배 크리스천들이 잘못했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간접적이나마 통탄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 가난이 아주 거의 저주의 늪과 같은 데 빠져있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 그들에게 가난한 그들에게 돈 몇 푼 들고 들어오는 온갖 종류의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또 그들이 워낙 가난하니까 그저 부자 되는 것으로 기독교를 호도하는 그런 사교 집단들이 이단 사상들이 그들의 영혼을 칼취하고 있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라는 대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도소도 물론 잘못된 곳이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그 아프리카인들이 겪게 되는 그 고초와 끝없는 가난과 절망을 한 사람이라도 가서 그들을 옹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파송을 받고 가고 지금 13년, 14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자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돋보기를 끼기 때문에 저 시계가 안 보여서 잠깐 봤습니다. 제가 65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이 일어나도 아 그렇구나 아프리카에 대해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아프리카 선교 헌금도 내가 좀 내긴 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은 여기에서 끝이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잊어버리시고 그 열기도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각을 한 다음에 그것을 실생활에 옮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1월도 다 지났고 2월 벌써 3일인데 이 금년도를 어떻게 살까 여러 가지 결심들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좌우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어떤 경우에 누구하고 같이 교류를 하다가 한 번씩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 어떤 성경의 어떤 구절이 장로님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내가 좀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는데 뭐 그렇게 많은 경우에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 말씀은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 저의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저를 완전히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 땅에서 발 붙이고 살아서 그렇지 저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이 자리가 어디라고 어미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진실이 아닌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자유를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그것이 그렇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재소자 전원이 새벽 4시 반, 해가 길 때에는 4시 반, 해가 짧을 때는 5시에 새벽 기도를 전원이 모입니다. 멋진 예배입니다. 우리 여기 한두 명은 아마 말라위에 2009년에 오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가 끝날 때 항상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어느 한 날,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영어로 이렇게 하면서 Give us today, this day, our daily bread 이랬는데 저 크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치신 곳은 물론 누가복음 12장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6장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데 그 6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난히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그 유명한 구절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뭐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거 구하지 말라. 다 아신다. 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여기서는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 왜 여기서는 주옵시고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가? 예수님이 왜 왔다 갔다 하시는가? 잠깐 잃어버리셨는가?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시겠어요? 제가 이것이 그때 깨달아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그 자랑스럽게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한테도 이게 자유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것의 핵심은 우리가 물질을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물질 구해도 돼. 주옵시고 give us 이렇게 명령을 하나님께 달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는 물질이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그 물질을 구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거기에는 제한이 있어야 되고 한계가 있어야 되고 자제가 있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일용할 그렇게 단서를 붙여서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껏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그렇게 아쉬운 사람 이 가운데 없을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먹을 거 없는 분들 없을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런데 뭐하러 그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쉽지 않은데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경고를 하시냐 하니까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쓸데없는 헛된 반복. 영어 성경에는 vain repetition 그랬어요. 헛된 반복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것도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면서. 일용할 양식이 아쉽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데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할 때 욕심으로 좀 주셨으면 마음 놓고 물질을 하나님께 구하는 분이라면 기도 잘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천성이 일평생 양식 구할 사람들.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이평생 양식 구할 겁니다. 아니, 우리 자녀 손자들을 보면서 삼평생 양식을 구하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드입니다. 그게 우리의 천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질에 대한 욕구와 거기에 대한 탐식을 제거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시면서 기도를 할 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또 다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만나의 은혜를 입을 때 거기에 규정이 있었어요. 하루 양식만 구해라. 그리고 욕심으로 이틀씩을 구하면은 썩었어요. 냄새 났어요. 못 먹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단 하나의 예외는 안식일 전날은 나가서 이틀치를 구하게 했어요. 근데 그 이틀치는 다른 나라하고는 틀려서 남겨놔도 냄새가 나지 않고 썩지 않았습니다. 왜? 그 잉여의 양식으로 그 이튿날 안식일날 너도 내 문 안에 유하는 개까지도 심지어 소나 나귀와 내 여정과 남정 너와 같이 안식하라. 그래서 잉여의 양식으로 그들의 안식을 주셨던 그런 규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건 역시 신학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일용할 양식이 귀한 사람들 틈에 살다 보니까 그저 억지로라도 잘못되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잘 몰랐다고 얘기하면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라도 해석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외의 잉여의 재산과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 내 영혼아 편안히 쉬어라. 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어리석은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잉여의 양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비결입니다. 주기도문이 그저 헛된 반복이 아닌 진짜 기도가 되려면은 여러분의 삶이 일용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할 거고 일용할 것 이외의 잉여의 것은 하나님이 아끼는 하나님이 귀하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의 안식을 위해서 쓰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기도문 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내가 무서운 얘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절대로 구차하게 남루하게 살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맨 고장나는 중고차만 타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한테 차가 필요하다 하면은 나에게 일용한 차는 무엇인가? 내가 옷을 사야 된다면 나에게 일용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항상 집을 심지어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에도 일용할 것이 어느 정도인가? 저는 항상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삶의 패턴이 되어버리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정말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이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자유는 누려보신 분만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지 뭐 예수님이 이런 기도했겠냐 하지만 전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해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도 잡순 거고 점심 식사도 하신 거고 예배 끝나고 저녁 식사도 하시는 것은 그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어요. 일용할 것 정도가 아니라 그는 가난하게 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고린도 후서 8장 9절 유명한 이런 구절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물론 연보하고 관련된 곳에서 나왔지만은 그 뜻은 어마어마하게 심오합니다. 그는 부요하신 자였어요. He was rich. 그는 부요하신 자로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자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부자가 있더라도 예수님과 어디다 갖다 댑니까? 어떻게 갖다 대요? 빌 게이츠가 어디 가서 명함을 냅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계신 그분, 어마어마하신 그분,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가난한 아기로 태어나고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나고 뭐 그런 것도 엄청난 가난이고 낮아지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까지 달리시고 시로라리 하나 걸치지 않은 그런 때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 그 예수님. 물질적으로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와 그렇게 가까웠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를 잃어버리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를 한 경악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값, 그것을 그가 다 지심으로 잔액이 제로가 아니라 잔액이 마이너스 무한한 죄값을 가지고 그는 십자가에서 달리서 계셨던 그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그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으실 그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우리가 갚아야 할 우리의 죄값이 그분에게 떠맡김이 됨으로써 그는 부요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시고 십자가에까지 그 우리의 모든 죄값까지 지시고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이 왜 그랬느냐, 왜 그 부요하신 자가 왜 가난하게 되셨는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아끼시는 마음. 그래서 그의 아들을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교 보고도 같이 하라고 했지만은 성교 보고는 한 3, 4주인가 몇 주 전에 순례자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소상하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길게 성교보고는 못합니다. 저희는 세 가지 큰 굵은 성교 사역인데 하나는 교도소 성교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는 그 말씀에다가 모든 것을 다 걸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기초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할 테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은 책임지십시오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제소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 나가서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중단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남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긍휼을 베푸는 심지어 가족서부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그런 주는 자로 뺐던 자를 주는 자로 만드는 교도소 사역이 매주일마다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또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는 분이시니 우리도 그 형상을 따라서 주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으로서 그 사회에, 지역사회에 또 우리가 기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노력의 하나의 부수입으로 나오는 것으로서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공장이 두 군데 교도소에서 움직여서 그 공장이 정상 가동이 되면은 약 한 40만 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매일같이 든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양식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우리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후원금이 적어서 4만 2천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매일같이 한 달에 20번, 뭐 1년이면 한 10개월, 그래서 토탈 1년에 200번 정도, 학교의 등교 일수가 200일이라 올 때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든든하게 배를 채워서 교실에 들어가는 그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를 오게끔 하고 학교에 온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게 허용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면 우리가 급식을 중단해버릴까 봐 학교에서는 절절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아이들을 기독교 인성을 지닌 자들로 키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무슬림이나 이슬람권에서 그들의 영혼을 갈취하려고 하는 또 이런 이단 사이비정파에 빠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예방 사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One Another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이 다 열악한 재정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들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교회들의 목사님들 너무 핍절하게 살고 계신 목회자들의 생활도 우리가 좀 봐드려야 되겠고 그 교인들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각 마을마다 독거노인들, 장애인들이 무지개 수로 있습니다. 그러다 그들 중에서 상당수가 화장실이 없어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집 뒤에 가가지고 흙을 팔고 거기서 용변을 보고 덮고 오고 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근래에 와서 더 참 놀랄 정도로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 교우들이 시간을 내고 노력을 동원해가지고 물을 길어다 주고 밭을 갈아주고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교회 교우들로 하여금 하게 해서 그들이 토탈 소모했던 그 시간 뭐 한 달에 600시간을 했으면 한 시간당 우리 돈으로 300원씩 우리 요새 최저 수당이 뭐 만 원 하는데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 말라이는 우리보다 30분의 1입니다. GDP나 GNI나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꼭 거기에 맞춘 건 아니지만 그저 한 300원 정도로 그래도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그 가난한 시골교회의 교우들은 자기들이 노력한 것만큼 20시간을 일했으면 20시간 곱하기 300 하면 6천원을 가지고 귀하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20%는 교회 경상비로 해서 목사님들이 최소한 더 급여를 조금이라도 받아가실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 돈이 어디서 오느냐? One another. 히라보로 알렐론이라고 하는 거, 원 어나더인데 이쪽에 있는 교회가 내지는 성도가 아니면 한 가정이 후원자가 돼서 그쪽 교회로 하여금 내가 가서 선교는 못하지만은 당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빈민을 구제하는 아끼는 그 사역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거기까지 가지는 못해도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서 시간당 시급으로 300원을 내가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너무너무 멋진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제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살다가 이런 일이 다 있나. 내가 옆집에서 물 한 바가지 늘 얻어갖고 겨우겨우 아껴서 썼는데 지금은 물동에 물이 그냥 철철 넘칠 정도가 되고 화장실을 지어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밤 늦게 될 때까지 샤워를 못하는 몸을 씻지 못하는 부인들이 그 화장실 안에서 몸도 씻고 용변도 볼 수 있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그들은 그렇게 고마워하고 결국 과연 교회다 해서 모스크에 가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업신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로 그렇게 많이 복음 전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 선교와 아동 급식과 이 one another라고 하는 서로서로 그 프로그램이 가장 큰 굵직한 우리의 주사역들이고 그 외에도 방송 선교도 하고 있고 진료소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들을 우리도 아끼는 일에 하나의 현지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또 미국이나 또 다른 데 있는 성도들의 그 답지 않은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기도에 중단됐다는 얘기가 저한테는 좀 섭섭했습니다. 그거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아마 다른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에 얼마나 위험이 귓전을 스치고 다니는지 몰라요. 2년 전에 저 한 번 죽을 뻔했습니다. 교통사고로. 그 차를 보고 사람들이 다 울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아랫입술 조금 부르튼 거 외에는 말짱하게 하나 안 다쳤습니다. 그것이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 사이의 끈끈한 그 맥입니다. 지하 갱도에 들어가는 광부가 줄을 이렇게 메고 들어가는데 바깥에서 잡고 있는 그 보내는 선교사들이 줄을 놔버리면 그냥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놓고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눈물이 줄줄 나왔어요. 속이 뒤집히는 일들 저도 많이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런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